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지난해 치러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당시 도널드 트럼프 후보 진영이 러시아와 연계됐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가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 방해 행위 여부를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내용 워싱턴포스트와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신문 등 미국 유력 언론들이 오늘자에서 소식통을 인용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신문들은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가 이 문제와 관련해 댄 코츠 국가정보국장, 마이크 로저스 국가안보국장, 그리고 리차드 레지 전 국가안보국장을 면담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코츠 국가정보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선거 진영이 러시아와 내통하지 않았다고 공개적으로 말해달라고 요청했다는 내용을 담은 메모를 레지 전 국가안보국장이 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워싱턴 인근 공원에서 어제 아침 괴한의 총격으로 다친 스티브 스컬리스 미 하원 공화당 원내총부의 상태가 위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컬리스 위원이 입원한 워싱턴 메드스타 병원 측은 1차 수술을 마친 스컬리스 위원의 상태가 심각하다며 추가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스컬리스 위원을 겨냥한 총탄은 엉덩이를 관통해 뼈와 장기를 손상했고 이로 인해 출혈이 심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어젯밤 부인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병원을 방문해 부상자들을 위로했습니다. 스컬리스 위원과 다른 의회 관계자 3명은 어제 아침 워싱턴 인근 알렉산드리아 시에 있는 운동장에서 야구 연습을 하다 총에 맞았습니다. 영국 런던에서 발생한 아파트 화재의 실종자 수색 작업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추가 생존자가 없을 것 같다고 현지 소방당국이 오늘 밝혔습니다. 런던 소방국은 현재 불을 모두 잡고 잔해 속에서 희생자나 생존자를 찾고 있습니다. 런던 서부 레티머 로드의 24층짜리 아파트인 그랜팔 타워에서 어제 발생한 이번 화재로 지금까지 17명이 숨졌습니다. 화재는 아파트 2층에서 시작돼 삽시간에 건물 전체를 불살랐습니다. 런던 소방국은 실종된 사람들이 많아 사망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은 사상자 가족들을 위로했고 테레사 메이 총리는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철저한 원인 규명을 약속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아프리카 소말리아 수도 모가디슈에서 인질극이 벌어져 적어도 19명이 숨졌습니다. 이번 사태는 어제 저녁 이슬람 무장조직 알샤바브 소속 반군들이 모가디슈 소재 식당 두 곳을 공격하면서 벌어졌습니다. 이에 소말리아 정부군은 오늘 새벽 진압작전을 시작해 반군들을 제압했습니다. 현지 관리들은 VOA에 이번 사태로 민간인 19명이 숨지고 26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밝혔습니다. 반군들은 차량 폭탄을 터뜨린 뒤 총을 쏘며 식당에 진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진압작전을 벌이는 정부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였습니다. 한편 알샤바브는 이번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일본 참의원이 오늘 국내적으로 논란을 빚었던 테러 방지법을 전격 통과시켰습니다. 일본 집권 자민당은 이날 아침 다른 우파 정당들과 함께 이 법을 표결 처리했습니다. 야당이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의사당안에서 대치했고 시민단체들은 밖에서 반대 집회를 열었지만 법안 통과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참의원을 통과한 법안은 테러를 공모만 해도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공모죄 법안으로 불립니다. 법안은 조직 범죄 집단이 테러 등 중대 범죄를 사전에 계획만 해도 처벌하도록 한 것이 핵심입니다. 한편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이 법안이 일본을 감시 사유로 만들고 시민의 자유를 억압할 것이라며 격렬하게 반대해왔습니다. 중국 최대 보험회사인 안방보험그룹의 우샤오후이 회장이 중국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콩에서 발행되는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신문은 오늘 관련 보도에서 안방보험에 대한 조사가 단순히 기업인의 부패를 밝히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회사와 연계된 정치적 세력을 겨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 신문도 이번 일은 중국 공산당이 앞으로 어떠한 이견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뜻을 밝힌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우 샤오후이 회장은 덩샤오핑 전 국가주석의 외손녀 사유로 이른바 태제당 인맥의 일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정우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6월 15일 목요일 V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북한이 추가적인 핵과 미사일 도발을 하지 않으면 조건 없이 대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의 추가 도발을 중단한다면 북한과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설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북한의 호응을 촉구합니다.
미 국무부는 미국 관리가 오토 원비어 씨의 후송을 위해 북한을 방문한 것은 미북 대화 가능성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들의 명단을 중국 정부에 넘겼고 이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안보리 틀을 벗어난 독자 제재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내일 평양에는 구름이 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9도, 낮 기온은 32도입니다. 해상에도 구름이 끼고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2.5, 서해는 0.5에서 1m 사이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오늘은 6.15 남북 공동선언이 나온 지 17주년인데요. 이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북한이 추가적인 핵과 미사일 도발을 하지 않으면 조건 없이 대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핵화 조치를 하라는 기존 전제 조건의 수위를 낮추면서 대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는 평가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15일 서울에서 열린 6.15 남북정상회담 17주년 기념식 축사에서 북한이 추가적인 핵과 미사일 도발을 하지 않으면 대화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의 추가 도발을 중단한다면 북한과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설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북한의 호응을 촉구합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무릎을 마주하고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기존의 남북 간 합의를 이행해 나갈지 협의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핵의 완전한 폐기와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 그리고 미북 관계의 정상화까지 포괄적으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국 정부는 정부대로 남북관계의 복원과 대화의 재개를 모색하고 국민들 속에서 교류와 협력의 불씨가 살아나도록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핵 포기 결단도 촉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최근 6.15 공동선언과 14 남북정상선언의 존중과 이행을 촉구하고 있지만 핵과 미사일 고도화로 말 따로 행동 따로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의 핵 포기 결단은 남북 간 합의의 이행 의지를 보여주는 증표라며 이를 실천할 경우 적극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문 대통령이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취해야 대화를 하겠다는 기존 전제 조건의 수위를 낮추며 대화 의지를 강하게 표명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동안 한국 정부가 대화의 필요성은 있지만 북핵이라는 걸림돌 때문에 이제 한계가 있었던 거고요. 그 조건을 다소 낮춘 거죠. 기존의 입장, 국제사회나 대북제재를 유지하면서 북한에게 대화 제스처를 내미는 거라고 볼 수 있죠. 다만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는 형식이라고 그러면 대화 의지를 강하게 내보이는 거다 이렇게 볼 수는 있죠.
한국 정부는 이와는 별도로 6.15 공동선언 17주년을 맞아 통일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냈습니다. 이덕행 통일부 대변인은 6.15 선언에 담긴 남북 화해 협력의 정신은 현재 엄중한 남북관계 상황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남북이 함께 6.15 공동선언을 존중하고 이행해 나감으로써 17년 전 남북 정상의 한반도 평화와 남북 화해 협력의 정신을 실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한편 북한도 6.15 공동선언 기념일을 맞아 14일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명의로 성명을 냈습니다. 성명은 한국 정부를 향해 군사적 긴장상태 해소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자신들의 핵무력을 자위적 수단이라며 미국의 침략적인 행동을 차단하는 조치부터 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측에 자주냐 외세 추종이냐 중대한 갈림길에서 올바른 결심을 내리라고 압박했습니다.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는 북한의 성명이 자주와 외세 배격에 초점을 맞춰 국제사회와의 협력 속에서 남북한이 화해와 협력을 기반으로 한반도 문제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자는 한국 정부와의 입장차를 드러냈다고 평가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천혜성 한국통일부 차관은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 아래 남북관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천 차관은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방한 중인 토머스 셰넌 미 국무부 정무차관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고 통일부가 전했습니다. 통일부에 따르면 천 차관과 셰넌 차관은 북한 핵 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최우선 과제고 대북정책 추진 과정에서 공고한 미한 공조가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에 억류됐던 미국인 오토 원비어 씨의 귀환이 미북 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일각의 관측을 일축했습니다. 미 당국자의 방북은 미국민 석방에 초점을 맞춘 별개의 사안이라는 설명인데요.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에 억류됐던 미국인 오토 원비어 씨의 귀환 과정에 미 정부 당국자가 깊숙이 관여한 데 대해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국무부의 한 관리는 14일 BOA에 조셉 윤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원비어 씨 후송을 위해 방북한 것은 향후 미북 대화 가능성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미국 시민과 관련된 사건을 완전히 별개의 사안으로 다룬다는 설명입니다. 이 관리는 조셉 윤 특별대표가 원비어 씨 석방 노력을 기울여온 국무부 대표단을 이끌고 방북해 그를 데리고 나왔다고 확인하면서 이 방안이 원비어 씨의 석방을 이뤄낼 수 있는 잠재적 수단이었다는 걸 고려할 때 책임감 있는 행동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일부 언론과 전문가들은 미국인 석방을 위한 미북 간 비밀 접촉과 미 고위 관리의 방북이 두 나라 간 직접 대화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앞서의 국무부 관리는 북한과의 대화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변한 게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신뢰할 수 있는 한반도 비핵화 대화에 열려있지만 어떤 대화든 재개되기 위해선 사전 조건이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관리는 핵무기를 개발하고 위협을 고조시키는 현 행보로는 안보와 경제개발 목표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북한 지도부가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그런 길은 오직 비핵화와 대량 살상무기 폐기를 통해서만 성취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관리는 북한이 혼수상태에 빠진 원비어 씨의 건강상태를 1년 넘게 미국에 알리지 않았느냐는 BOA의 질문에 평양 주재 스웨덴 대사관 측이 원비어 씨를 마지막으로 방문한 것은 지난해 3월 2일이었고 이후 어떤 영사 접견도 허용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또 국무부는 현재 나머지 3명의 억류 미국인들 문제에 관해 북한과 대화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리는 미국 시민이 북한에서 체포와 장기 구금 등 심각한 위험에 처할 수 있다며 절대 북한을 여행하지 말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원비어 씨가 혼수 상태로 돌아오면서 미북 관계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최근 움직임이 북한이 트럼프 행정부와 대화 채널을 열려고 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미테리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한국 담당 보좌관은 14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오토 원비어 씨에 대한 북한의 석방 결정이 훨씬 더 빨리 이루어졌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So while I'm relieved to hear that North Korea released Otto Warmbier, I think it's still very shocking to find out that he was in a coma for a whole year.
원비어 씨 석방 소식은 다행이지만 그가 혼수 상태라는 점과 북한이 지난 1년간 이 사실을 미국에 감추려 했다는 데 크게 놀랐다는 겁니다. 테리 전 보좌관은 원비어 씨의 상태를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현재로선 원비어 씨의 귀환이 미국과 북한 관계를 개선시킬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원비어 씨가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할 것으로 확인될 경우 워싱턴과 평양의 관계는 악화가 불가피하고 이는 김정은 정권에 대한 제재와 다른 조치들을 통한 압박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무엇보다 의회가 북한에 대한 압박을 주문하는 현 시점이 상황 악화의 주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더 나아가 테리 전 보좌관은 이번 사안이 북핵 문제에 대한 협상 가능성마저도 떨어뜨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대서양위원회의 로버트 매닝 연구원도 앞으로 북핵 문제 해결이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But it's reported that they refuse to accept the high U.S. envoy to come and get these people. And that's been sort of.
매닝 연구원은 북한이 미국인 억류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미국의 고위급 특사를 거절했다는 보도가 있다면서 이는 북한의 의도가 더욱 불분명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더 이상 비핵화와 관련한 대화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매닝 연구원은 해석했습니다. 매닝 연구원은 특히 북한이 혼수 상태인 원비어 씨를 1년 넘게 붙들고 있었던 것은 인권적인 측면에서도 실망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만약 그가 사망했다면 어떤 결과를 가져왔겠느냐고 반문하면서 북한이 정치적으로 큰 실수를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레리 닉시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연구위원도 원비어 씨의 귀환이 오히려 북한에 대한 미국 내 여론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ll, I think there is going to be a lot of anger here over his condition. I read the medical article about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원비어 씨의 상태는 미국 내 분노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미국 내 의료 전문가들은 원비어 씨의 혼수 상태 원인에 대한 북한의 설명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며 이는 긍정적인 분위기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요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원비어 씨가 석방됐다고 해도 여전히 3명의 미국인이 북한에 억류돼 있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닉시 연구위원은 덧붙였습니다. 동북아시아 전문가인 고든창 변호사는 북한의 이번 움직임에 대해 북한이 트럼프 행정부와의 대화 채널을 열려고 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I think the North Koreans are trying to open up a back channel to President Trump. We saw that with one American leaving North Korea on Tuesday and another arriving just within hours of each other.
미국 당국자가 석방을 위해 평양을 방문한 시점에 또 다른 미국인인 데니스 로드먼이 방문한 것은 우연이 아니며 미국과의 대화를 염두에 둔 의도된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북한은 원비어 씨의 석방을 우호의 제스처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북한을 제외한 전 세계는 다시금 북한 정권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이 상대하는 북한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깨닫게 하는 등 북한 입장에선 오히려 잃을 게 많다고 해석했습니다.
But something like this will grab the emotions of the rest of the world, and especially Americans. So I just believe that they have.
이미 북한은 많은 자국민을 죽였지만 이번 사례는 그 어느 때보다 미국과 전 세계인들의 감정을 자극할 것이란 설명입니다. 이 때문에 고든창 변호사는 북한이 원비어 씨의 석방과 관련해 잘못된 판단을 내린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 미국 대사는 북한의 이번 결정을 긍정적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레그 전 대사는 북한의 석방 결정은 만일의 경우 원비어 씨가 가족과 함께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배려한 것이라면서 이는 작지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움직임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한편 미국 사회는 건강했던 청년 원비어 씨가 혼수 상태로 돌아온 데 대해 충격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비어 씨 부모는 1년 반 전 건강한 모습으로 집을 나섰던 아들이 의식불명 상태로 돌아온 데 대해 슬픔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14일 발표한 성명에서 아들이 마침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있을 수 있게 돼 감사하다면서도 우리는 아들이 버림받은 북한 정권에 의해 얼마나 짐승처럼 취급받고 공포에 떨었는지 세상이 알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원비어 씨의 대학 친구인 이메트 설리어 씨도 13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원비어 씨가 돌아와 기쁘지만 의식불명 상태라는 소식에 충격을 금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Yeah, I'm, you know, was kind of shocked at first to hear the news that he's coming back this morning, but sad and very concerned and worried.
원비어 씨의 부모로부터 그가 혼수 상태라는 사실을 듣고 매우 충격을 받았고 그의 건강이 매우 우려되고 슬프다는 겁니다. 미 언론들도 14일 건강하던 청년이 어떻게 갑자기 혼수 상태가 됐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북한에서 원비어 씨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분명치 않으며 앞으로 그의 건강 상태도 불확실하다고 전했습니다. 원비어 씨가 지난해 3월 북한 법정에서 재판을 받은 뒤 얼마 지나지 않아 혼수 상태에 빠져 지금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 북한에서 원비어 씨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신문은 원비어 씨가 실제로 보틀리스누균 감염으로 인한 식중독에 걸렸었는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어떻게 수면제를 먹고 혼수 상태에 빠졌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신문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를 인용해 보틀리누스균 감염으로 시야가 흐려지거나 말을 잘 못하고 음식 삼키는 것이 힘들어지거나 심하게는 호흡곤란을 겪을 수 있지만 의식불명 상태까지 가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전문가를 인용해 보틀리누스균 감염은 적절한 치료만 있으면 생존율이 90% 이상이지만 원별 씨의 경우 초기 치료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은 미 고위관리를 인용해 원비어 씨가 북한에서 반복적으로 구타를 당했다는 정보 보고를 최근에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이 관리는 원비어 씨가 죽었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미 의회 의원들의 비난 성명도 이어졌습니다. 원비어 씨의 고향인 오하이오주 출신 로포트먼 상원의원은 원비어 씨 억류와 재판은 불필요하고 매우 끔찍한 일이었다며 북한의 혐오스런 행동은 국제적으로 비난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포트먼 의원은 또 북한 정권이 1년 이상 영사접견을 승인하지 않고 원비어 씨를 억류한 것은 북한이 얼마나 인권을 무시하는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의 에드워드 마키 상원의원도 원비어 씨의 건강 상태가 생명을 위협하는 매우 위독한 상황이었음에도 북한 정권이 그를 장기간 구금한 것은 보편적 인도주의 규범에 위배되며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미국은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들의 명단을 중국 정부에 넘기고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고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밝혔습니다. 또 중국이 이에 대응하지 않으면 미국의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함지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14일 열린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들의 명단을 중국 정부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We have made it clear to them and we have provided them list of entities that we believe they need to take action against. We have asked that they take the action.
중국 정부가 행동을 취해야 할 기업들의 명단을 중국 정부에 제공하고 이에 대해 조처를 취할 것을 요청했다는 겁니다. 틸러슨 장관은 미국이 중국 당국과 대북 제재에 대해 논의할 때 북한에 자금을 유입시키는 중국 정부의 행동뿐 아니라 중국 기업들의 행동에 대해서도 지적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중국이 행동을 취하길 원치 않거나 취하지 않는다면 미국이 독자적으로 행동할 것이라는 점을 매우 분명히 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기업들에 대한 독자 제재를 내비친 것입니다. 앞서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은 12일 미국 정부가 중국 정부의 중국 기업과 개인 10여 곳의 대북 거래를 중단시키도록 요청했다며 수개월 안에 이들 중 일부에 대해 독자 제재를 할 것임을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미 행정부 관리들을 인용해 미국 정부의 이 같은 요청은 해당 거래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과 연관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기업명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틸러슨 장관은 다음 주 짐 매티스 국방장관과 자신이 참석하는 중국 고위 당국자들과의 회담에서 대북 제재 이행 문제가 가장 중요한 의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특히 중국의 대북 제재 이행과 관련해 주목할 만한 조치도 있었지만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대북 제재와 관련해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의 협조를 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es, North Korea is among our top issues items that I speak to Foreign Minister Lavrov frequently about. I also had very extensive discussions directly with President.
틸러슨 장관은 특히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대북 제재 문제를 주요 현안으로 자주 논의하고 있고 자신이 러시아를 방문했을 당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도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중국이 북한에 대한 일부 지원을 중단하면서 그 빈자리를 러시아가 채우고 있는 것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찬성하고 북한의 도발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긍정적인 태도 변화라고 평가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중국 정부는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들에 대한 조치를 요구한 데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안보리에서 통과된 북한 핵미사일 관련 결의를 엄격하게 준수하고 있다며 그러나 안보리 틀을 벗어난 독자 제재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북 독자 제재는 유감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루캉 대변인은 이어 유엔 결의 이행 과정 중에 법규에 따라 중국 기업과 개인에게 반드시 유엔 결의를 준수하도록 요구했다면서 미국 측이 중국의 안보리 결의 위반을 적발했다면 기존의 법 집행 채널을 통해 중국 측에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개발을 위해 중간 단계 미사일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중간 단계 미사일은 KN-17과 15로 이미 시험 발사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국가정보원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개발을 위해 중간 단계 미사일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구체적으론 KN-17의 경우 사거리 5,000km에 80톤 포스의 신형 액체 추진 엔진을 이용해 역대 최대 사거리를 내는 기종이라고 밝혔습니다. KN-17은 대함 탄도미사일 ASBM으로 분류됩니다. 국정원은 이 ASBM의 처음 세 차례 발사는 모두 실패했지만 지난달 14일 발사는 사거리 780km에 고도 2,100km까지 성공했다고 밝혔다고 자유한국당 소속 이완영 정보위 간사가 전했습니다. 또 시험 발사에 성공한 사거리 1,100km의 KN-15의 경우에도 고체 추진 ICBM 개발에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사거리 5,000km 정도 되는 미사일이 있습니다. KN-17인데 그거하고 그다음에 사거리 1,100km 되는 준중거리 미사일 발사를 성공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ICBM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아마 ICBM 개발이 성공할 수 있을 거다. 이런 내용입니다.
국정원은 북한이 지난 4월 15일 태양절 열병식에서 공개한 신형 미사일 6종 가운데 KN-15와 KN-17, 개량형 스커드, 개량형 KN-01 등 4종을 순차적으로 발사했으며 이제 남은 ICBM을 발사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했다고 이완영 간사는 전했습니다. 국정원은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대외 공개 활동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 감소한 51회 수준이라고 보고했습니다. 2013년 이후 김정은 위원장의 대외 공개 활동이 줄어드는 추세이며 이는 이미 권력 장악에 성공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국정원은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 참수 작전에 대한 정보를 캐는 데 혈안이 돼 있다며 활동을 하더라도 새벽에 지방을 방문할 땐 전용차 대신 간부차를 이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또 북한 내 기름값이 급등하고 있다면서 중국에서 원유와 정제유가 유입되지만 그 양이 적은 데다 특수군에 우선 공급돼 일반 공급가가 높아졌다고 보고했습니다. 북한에서 기름은 1kg당 미화 약 $5였지만 최고 $18 수준까지 상승했고 현재는 $14 정도라고 설명했습니다. 국정원은 아울러 북한이 한국 신정부 출범 초부터 대북 정책의 전면 전환을 요구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제재와 대화의 양립 불가, 외세 의존 결별 주장, 대북 공조 균열 시도, 6.15 선언 이행, 개성공단 폐쇄 철회 등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은 중국에서 집단 탈북한 여종업원들의 송환 없이는 이산가족 상봉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6.15 남측 공동행사 제의도 북한이 거절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북한 내 억류된 한국인은 모두 6명이며 한국계 외국인까지 포함하면 10명에 이른다고 국정원은 밝혔습니다. 한국인 6명 중 3명은 선교 활동을 위해 북한을 방문한 목사이며 나머지 3명은 탈북했다가 붙잡힌 것 같다고 보고했습니다. 또 한국계 미국인은 목사 1명 등 3명이고 한국계 캐나다인도 억류 중이라고 국정원은 설명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미국과 한국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한국의 문정인 대통령 특보가 말했습니다. 또 한국 외교부 관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공동으로 협력할 분야가 많다고 언급했는데요.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시카고의 민간단체인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가 13일 한국의 전현직 관리들을 초청해 북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문정인 한국 대통령 통일 외교안보 특보는 북한과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접촉하며 핵 문제를 단계적으로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We should think about in terms of step-by-step approach. And if you go back to February 13 agreement of 2007.
문 특보는 북한이 핵탄두 20여 개와 마지막 단계에 접어든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 모든 종류의 탄도미사일을 보유한 건 기정사실이자 현실이라며 이런 핵미사일 활동을 당장 멈추게 하는 게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6자회담 213 합의대로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을 동결시키고 핵시설과 물질을 점진적으로 검증할 수 있게 폐기한 뒤 마지막으로 모든 핵무기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폐기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재는 긍정적 방식으로 대화를 병행할 때 효과가 있는데 오바마 전 행정부는 대화와 접촉보다 제재와 압박을 훨씬 우위해도 변화를 끊어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문 특보는 이어 북한과 협상이 가능하다면서 많은 사람들이 북한 체제의 변화 없이는 비핵화가 불가능하다고 말하지만 이 때문에 더욱 적극적인 관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Unless there is a changing nature of North Korean regime, no, we cannot, we may not able to achieve denuclearization.
대화와 교류를 통해 북한의 시장화와 시민사회, 중산층이 확산하면 결국 거대한 정치적 변화를 일으켜 핵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문 특보는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은 현재 수령이 아니라 돈을 숭배하기 때문에 포괄적 교류를 통해 북한이 개혁 노선을 밟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공노명 전 외무부 장관은 북한의 최우선 과제는 정권 유지이기 때문에 진지한 협상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ut the problem is they don't honor the deal. That's true. And why? I think they are very persistent.
북한 정권의 최우선 과제는 오로지 정권 생존이며 이를 위해 일관되고 집요하게 핵 능력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진지한 협상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공 전 장관은 따라서 북한 정권이 미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실제로 개발하기 전까지는 협상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한국 외교부 북미국의 이충면 심의관은 트럼프 행정부와 문재인 정부 사이에 공동의 협력 분야가 많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Both governments have many common grounds in priority, in goal, and in devices or instrument.
미국과 북한은 북핵 문제를 중요한 우선순위에 두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란 같은 목표를 공유하며 이를 위해 압박과 개입 등 여러 방식을 함께 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에도 미국과 한국은 같은 인식이라고 이 심의관은 강조했습니다. 이어 중국이 현재 상황 악화를 막고 최소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지만 상황 변화를 위해 더욱 진지하게 나서도록 미국과 한국이 계속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에서 수도 평양과 이 지방 간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고 국제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가 지적했습니다. 이 단체는 또 북한에서 감시와 자의적 체포, 구금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인 프리덤하우스가 14일 북한 내 인권 실태에 대해 자세히 밝혔습니다. 지난 1월 발표한 2017 세계 자유보고서에서 북한을 최악 중 최악의 인권 탄압국으로 지목했던 이 단체는 이날 추가한 북한 부문에서 북한 주민들에게는 이동의 자유가 전혀 없으며 강제 국내 이주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식량과 주택, 의료 등에 대한 접근이 다른 지역보다 다소 나은 수도 평양에 대한 접근은 철저히 통제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평양이 보다 호화로운 모습을 갖춰가면서 지방과의 격차가 더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에서는 개인의 성분이 거주지역뿐 아니라 고용과 교육기회, 의료시설에 대한 접근, 심지어는 상점에 대한 접근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주민들에 대한 감시가 만연하고 자의적인 체포와 구금이 흔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북한 당국은 정치범 수용소 제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고문과 강제노동, 기아 등 잔혹 행위가 자행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이 밖에 보고서는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기본적인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언론 매체는 정부가 통제하고 있고 모든 출판물은 극도의 감시와 검열의 대상이며 국제 인터넷에 대한 접근도 정부와 교육기관의 극히 일부에게만 허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아울러 종교와 집회의 자유, 학문의 자유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외국인 억류도 비판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주기적으로 외국인들을 억류해서 강제 자백을 받아내고 가혹한 형량을 부과하고 있으며 외국인 억류자들을 외교적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밖에 북한에서는 여성들이 차별을 받고 있으며 고위공직과 공공부문에 진출한 비율이 적다는 사실도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가 북한의 광범위하고 중대하며 조직적인 인권 유린에 대해 밝힌 이후 국제사회에서는 북한 상황을 UN 안보리를 통해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프리덤하우스는 지난 1월 공개한 2017 세계자유보고서에서 북한이 100점 만점 가운데 3점을 받아 세계 최악 중 최악의 국가 가운데 하나로 꼽혔다고 발표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이 조건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한국에 집단 망명한 해외 북한식당 종업원들을 송환하지 않으면 인도적 사업에 협력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죠.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마스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오는 8월 이산가족 상봉을 재개하자는 한국 국회의 제안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13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2015년 10월 이산가족 상봉을 마지막으로 상봉 행사가 열리지 않았다며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가족과 연락이 닿길 간절히 바라고 있으며 적어도 소식이라도 알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산가족이 고령이라는 점과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을 볼 때 정치적 고려는 모두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족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아무 조건 없이 이산가족 상봉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남북 양측이 이산가족 문제를 다시 논의할 분위기가 무르익었다며 한국이 대북 지원을 확대하는 계획의 일환으로 남북이 가족 상봉을 논의할 좋은 기회가 열렸다며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5일 한국 국회 정세균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3당 원내대표는 8.15 남북 이산가족 상봉 촉구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지난해 집단 탈북해 한국에 입국한 식당 종업원들을 송환하기 전에는 인도주의 협력 사업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처음 이뤄진 것은 지난 1985년 9월이었습니다. 한국의 35가족과 북한의 30가족이 각각 서울과 평양을 방문해 분단 이후 30여 년 만에 처음으로 헤어졌던 가족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이후 15년 동안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다가 2000년 8월 15일 제1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시작으로 지난 2015년 10월까지 모두 20차례 성사됐습니다. 이후 북한의 핵실험 등 잇단 도발로 남북관계가 악화되면서 이산가족 상봉은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이산가족 문제 보고서에서 1953년 이후 한국에서 총 12만 9,600여 명이 북한 내 가족과 만나기 위해 상봉 행사 참여 희망자로 등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는 2000년 이후 현재까지 2,300여 명이 친인척과 적어도 한 번 만났지만 상봉 희망자 중 절반 이상은 가족과 연락에 닿지도 못한 채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이처럼 이산가족 피해자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고통을 안고 살아간다는 사실에 주목하면서 상당수가 길게는 60년 넘게 가족과 만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고령에 접어들고 있어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예, 한국에서 시범 공연을 펼칠 북한 주도 국제 태권도 연맹 ITF 시범단이 통일부의 방한 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이 주도하는 세계 태권도 연맹 WTF는 국제 태권도 연맹 ITF 시범단으로부터 14일 오후 늦게 한국 방문에 필요한 서류를 전달받아 통일부에 남한 방문 승인 신청서를 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세계 태권도 연맹의 김일출 사무처장의 설명입니다.
저희 세계 태권도 연맹이 지난 5월 10일 ITF 태권도 시범단을 2017년 WTF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에 초청을 했고 같은 달 19일 ITF로부터 수락한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밤늦게 사진과 여권 사본 제출이 완료되었고 오늘 오후 3시 통일부에 남한 방문 승인 절차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올해 WTF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는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 전라북도 무주의 태권도원에서 역대 가장 많은 183개국 970여 명의 선수가 출전한 가운데 열립니다. 이번에 방한할 ITF 시범단은 모두 36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이 가운데 북한 국적자는 장웅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위원 겸 ITF 명예총재를 비롯해 이용선 ITF 총재, 황호영 수석부총재, 그리고 박영칠 단장과 송남호 감독 등 32명입니다. 한국 정부가 이들의 방한을 승인하면 이들은 오는 23일 김포공항으로 입국해 한국에서 4차례 시범 공연을 선보인 뒤 다음 달 1일 인천공항에서 출국할 예정입니다. 태권도는 뿌리는 하나지만 국제무대에서는 한국과 북한을 중심으로 두 갈래 길을 걸어왔습니다. WTF 세계 태권도 연맹은 한국이 그리고 ITF 국제 태권도 연맹은 북한의 주도로 발전해온 태권도 종목의 국제 경기단체입니다. WTF와 ITF는 지난 2014년 8월 유스 올림픽이 열린 중국 난징에서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상호 인정과 존중, 다국적 시범단 구성 등을 약속한 합의 의정서를 채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15년 5월 러시아 첼랴빈스크에서 열린 WTF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 개막식에서 ITF 시범단이 WTF가 주관하는 대회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시범 공연을 펼쳤습니다. ITF 태권도 시범단은 오는 24일 오후 4시 세계선수권대회 개회식과 30일 폐회식 무대에 올라 WTF 태권도 시범단과 합동 공연에 나섭니다. ITF 시범단은 이와 함께 오는 26일에는 전라북도 전주 전북도청에서 28일에는 서울 국기원에서도 시범 공연을 펼칩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시간입니다. 도성민 기자 연결됐습니다. 도 기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네. 오늘 서울에서 어떤 소식 준비하셨습니까?
네, 한국에서 남성보다 여성 인구가 많은 여초 현상이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국민들의 연령에 비해서 균형이 맞지 않은 식습관을 바꾸기 위해서 앞으로 5년간 건강관리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네.
대구에서 바나나가 열렸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광주와 포항에서도 바나나와 비슷한 모습의 열매가 또 열려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첫 소식 한번 볼까요? 여초 현상이라 한국의 여성 인구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군요.
5월 말을 기준으로 주민등록부에 등록돼 있는 한국의 인구는 5,173만 2,500여 명입니다.
네.
전체를 남녀 인구로 나눠보니까요. 5만 명 정도 여성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율로 보자면 0.1% 차이입니다. 네. 50.1대 49.9인데요. 오늘 이 소식이 뉴스가 된 이유는 여성 인구가 많아지는 여초 현상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여성이 남성 인구를 추월한 것 2015년 6월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남녀 인구수 차이가 더 커진다는 얘기인데 어느 정도인가요?
2년 전에 여초 현상이 시작됐다라고 얘기했을 때 남녀 인구의 차는 불과 492명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6개월 뒤인 2015년 말에 보니까 이게 13,000명 가까이 차이가 났고요. 또다시 1년 뒤에 2016년 말에 집계를 해보니까 남녀 인구 차가 무려 41,128명으로 예. 늘어난 겁니다. 한국행정자치부에서 이 남녀의 비율을 지역별, 도시별, 또 연령별로 성비를 분석했는데요. 연령별로 보니까 고령화라든지 여성 수명이 더 긴 것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60대 이상의 여성 비율이 월등히 많았고요. 네. 지역으로 보니까 서울이나 부산, 대전, 인천 등 대도시 여성 인구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네. 22만 3,800명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이 가운데 18만 7천 명이 바로 서울시에서 나온 남녀 인구 차이였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여성 인구가 많아지는 여초 현상이 대도시를 중심으로 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거군요.
네, 대도시 가운데 울산하고 인천시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큰 도시가 여성 인구가 더 많았습니다. 반면에 이 경상남도 혹은 뭐 경상북도 이렇게 도지역으로 구분해본 성비를 보니까 네. 남성 인구가 많은 곳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서울의 남녀 성비를 여자 100명당 남자 98명으로 본다면 충청남북도, 경상남도, 강원도, 제주도 등은 아직도 100대 101의 비율로 남성 인구가 조금 더 많은 상황입니다.
네. 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한국 정부가 국민들의 영양 관리에 나섰다 이런 소식이 있군요.
네. 잘 먹기는 하고 열량 섭취는 많아졌는데 이 영양 식단이 균형을 잃었다. 이런 식습관을 바로잡기 위해서 정부가 나섰다는 겁니다. 네. 올해부터 2021년까지 5년 동안 건강한 식생활 또 능동적인 영양 관리를 돕겠다는 그런 계획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영양 섭취는 많아졌지만 아침은 굶고 채소와 과일 섭취는 여전히 부족하고 외식 횟수는 늘어나고 음료를 많이 마셔서 과도한 당을 섭취하고 있다는 게 지금 한국 사람들의 식습관입니다.
예.
패스트푸드도 많이 먹고요. 가공식품도 많이 먹으면서 당뇨병이라든지 고혈압 등 각종 성인병을 앓고 있는 그런 환자가 늘고 있는데요.
예.
한국에서 해마다 성인병 환자를 관리하기 위해서 무려 6조 8천억 원의 사회적 비용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한때는 영양 부족, 영양 보충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균형 있는 영양, 여기에 이제 방점이 찍힌 거군요.
네네. 사실 뭐 한국이 영양 보충을 고민하기 전에는 구호라는 차원의 정책이 필요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은 과도한 영양 섭취로 무엇을 더 먹어야 하고 먹지 말아야 하는지 건강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지금 정부가 관심 갖고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예.
한국 정부는 앞서 1차 국민 건강 관리 계획에 따라서 임신부라든지 영유아, 어린이, 노인 등 이 생애 주기별로 영양 관리하는 것을 지원을 했었는데요.
예.
올해부터는 인구 고령화, 또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점, 또 늘어나고 있는 만성질환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 차원의 영양관리 시작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국가에서 국민들의 영양관리를 하는 건가요?
건강에 좋지 않은 생활습관을 버리라고 지속적인 안내를 하고 홍보하는 겁니다. 지난 10년 사이에 한국 사람들의 식습관을 조사한 통계 자료를 보니까 좋지 않은 식습관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균형에 맞지 않은 영양 섭취를 지금 바꾸자는 것이고요. 대표적인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침 식사 거르는 것, 집에서 밥 먹는 비율을 줄어들고 외식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가공식품 많이 먹는 것, 이런 것들이 다 건강을 해치는 행위라고 알리는 겁니다.
예.
나트륨 섭취가 많아지고요. 칼슘은 부족해지고 당 섭취량 증가하고 이런 환경이 건강을 해치고 있다고 분석한 것이고요. 또 열량 섭취는 늘어나지만 걷기라든지 생활 속 운동 실천하는 비율이 줄어들면서 오히려 건강이 더 안 좋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
통조림 등 가공식품, 10년 전에 비해서 3배나 많아졌다는 음료를 통한 과도한 당 섭취, 이런 부분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가공식품의 겉포장에 밝혀야 되는 각종 영양성분 표시를 지금보다 더 구체적으로 해야겠다, 이렇게 의무화한다고 밝혔고요.
예.
국민 스스로 건강식품 선택할 수 있도록 사회적 환경 만드는 일에 정부가 좀 더 노력하겠다, 이런 계획이 나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틀 전에 대구에서 바나나가 열렸다 이런 소식 전해드렸는데 이번에는 바나나처럼 생긴 열매가 열린 곳이 있다고요? 어디입니까?
네, 광주 그리고 경상북도 포항입니다.
예.
뭐 대프리카라고 불릴 정도의 더위가 아주 유명한 대구의 기후가 이 아열대 작물인 바나나를 열게 했다는 소식이 화제였는데 이틀 사이에 두 곳에서 바나나 같은 열매가 예. 생겼다고 지금 소식이 나온 겁니다. 사실 뭐 바나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아직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네.
바나나 같은 열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광주에서는 한 가정집 정원에서 이 열매가 열렸고요. 포항에서는 한 교회 화단에서 바나나 같은 열매가 열렸습니다.
그렇군요. 물론 이게 진짜 바나나인지는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만 한 곳이 아니라 지금 뭐 대구도 그렇고 광주, 뭐 경북, 포항 곳곳에서 이런 열매들이 열렸다면 한반도도 전반적으로 지금 아열대 기후로 바뀌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들도 가능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한국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더워졌다는 걸 누구나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나나가 열릴 정도의 기후인가 하는 데는 신기함을 넘어서 이제 걱정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이 바나나 같은 열매인지 바나나인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확인해 봐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전문가들은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바나나의 사촌격인 중국의 원산지인 하지만 한국에서 오래전부터 길러져 왔던 파초일 수 있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 파초의 열매는 열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퇴화됐기 때문이다. 이런 주장이 있고요. 또 한쪽에서는
네.
바나나라면 약간의 분이 있어야 되는데 분이 없으니까 바나나는 아니다. 뭐 이런 주장이 지금 갑론을 박을 펼치고 있는
예.
중입니다.
이게 정말 바나나인지 아니면 그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파초인지 이걸 좀 구분할 필요도 있겠네요.
네, 식물 도감상으로는 지금 구분이 어려워서
예.
뭐 식물학자나 전문가들이 바나나 같은 열매가 열린 곳에 직접 가서 확인을 해야 그 답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의 한 전문가가 또 다른 전망을 내놔서 화제를 낳고 있는데요.
예.
요즘과 같은 대구 날씨면은 올겨울에 바나나 수확이 가능할 수 있다 이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바나나의 생육기간이 90일에서 200일 정도인데 지금 5월 말에서 6월 사이에 꽃이 피었으니까요.
예.
올겨울 가기 전에 바나나 수확이 가능할 것이라는 얘기고요. 만약에 대구의 기온이 올해처럼 이어진다면 특별한 재배시설이 없어도
네.
대구에서 바나나 대량 생산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울통신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네, VOA 한국어 방송은 아침 2시간, 저녁 4시간 하루 두 차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또 VOA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2부가 차례로 방송됩니다. 뉴스 투데이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뒤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VOA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세계가 점점 더 밀접하게 연결되고 있는 가운데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과 세계화, 무역 자유화는 인적, 물적 교류의 전통 장벽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또 국경을 넘어선 사업과 무역, 금융 거래 또한 더욱 촉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국적 범죄 조직도 이런 발전의 덕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런 조직들은 마약과 사람, 소형 무기, 원유와 담배, 그리고 위조품과 같은 불법 물품의 유통을 위해 최신 기술을 도입하고 상업용 제트기, 어선과 운반선 등을 이용하고 있다고 미 국무부 국제마약법 집행국 소속의 반범죄 국가외교안보 담당 데이비드 루나 선임국장은 말했습니다. 국제범죄조직은 이런 활동을 통해 엄청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다수의 국제기구에 따르면 불법적인 경제활동의 규모가 세계 총 생산의 8에서 15%를 차지합니다. 특히 이런 범죄 조직이 가장 기승을 부리는 곳이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이라고 데이비드 루나 선임 국장은 지적했습니다. 루나 선임 국장은 아프리카 전역에 걸쳐 불법 시장이 증가하고 있고 이들이 무기와 위조 지폐, 담배와 다이아몬드, 천연 자원 등 불법 제품에 대한 세계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높은 수익률 때문에 테러 조직들이 자신들의 활동 자금을 모으기 위해 불법 활동에 손을 뻗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어 범죄 조직 가운데 하나인 AQTM은 아프리카 사헬과 마그리브 지역에서 자신들의 영역권 내에서 거래되는 마약에 세금을 징수하며 테러 자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또 밀수와 인신매매에 직접 관여하고 있는 AQTM과 ISIS는 리비아와 마그레브, 사헬, 서아프리카 지역의 극단주의 폭력 세력과의 공조를 꾀하고 있습니다. 루나 국장은 국제적인 범죄 조직과 테러 조직이 야기하는 불안정과 부패의 영향에서 자유로운 곳은 아무데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국제 범죄 조직을 해체하기 위해 미국 관계 당국의 국제 공조를 지원하고 동맹국과 아프리카 지역 협력국의 역량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루나 국장은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때론 열 마디 위로의 말보다 한 곡의 음악이 힘들고 지친 마음을 어루만져 줄 때가 있죠. 나도 모르게 흥얼거리며 따라 부르게 되는 노랫말에 하루가 기분 좋아질 때도 있습니다. 36.5도 우리네 체온과 닮은 따뜻한 음악과 목소리로 여러분께 잠시 쉴 수 있는 공간이 되어드립니다. 좋은 가요도 만나실 수 있고 한 주 동안 있었던 다양한 세계 소식 그리고 한 편의 시와 함께 좋은 노래 소개해드리는 시간도 함께 하실 수 있는 차분한 음악 방송 주말의 음악여행 매주 일요일 밤과 월요일 아침에 들으실 수 있습니다.